시대님께는 뭐 반주자가 있어요. 반주 소리가 그렇게 예쁘고 소리도 좋고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함께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 소리가 그렇게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특권이고 감사함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 생각을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눈치도 빨라서 정말. 예, 제가 이렇게 선사님 사역을 했다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세계 여행을 많이 하고 다니면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많은 나라의 도시들 중에 인상적인 곳 두 곳을 말한다고 하면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카이로의 피라미드 와 스핑크스가 있는 그곳입니다. 옛날에 세계를 지배했던 이집트인데 지금은 못 살고 있죠. 저 그 피라미드 구경하러 온 사람들 관광 수입 또 뭐 농산물 좀 수출하고 이렇게 해서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에든버러는 지금도 굉장히 잘 살잖아요. 너무 잘 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 건축물들, 교회, 뭐 성곽이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입이 벌려졌습니다. 자동으로. 아주. 그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너무나 다른 거 있잖아요. 이집트는 아주 못 사는 나라 같았고, 에든버러는 아주 잘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차이가 뭘까요?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모시고 살았느냐? 예수 없이 살았느냐? 그 차이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난 뒤로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행복한 삶 살고 있다.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에든버러를 보면서 느낌이 그랬었고요. 영국의 그 한 광고 회사가 질문을 퀴즈를 내면서 대상 상을 걸었습니다. 상품이 얼마나 컸든지 많은 사람들이 뭐를 했는데 그 퀴즈가 뭐였냐면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영국의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지 그 거리는 411마일. 제가 구글맵을 찾아보았더니 411마일이고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면 7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워낙 상품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응모를 했습니다. 비행기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 것이 그래도 빠르다. 또 어떤 분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서로, 자기들 아이디어가 가장 빠르다고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가면 가장 빠를까요? 상을 탄 사람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웃으시는 분들은 감사하신 분들이고 웃음이 표현이 없이 얼굴 표정이 바뀌지 않은 분은 뭔 소리야? 그러신 분들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깝게 느껴지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누구나 예 없이 길을 가는 존재들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바른 길을 알고 그 길을 끝까지 정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땅히 가야 할 인생의 바른 길을 알지 못한 채 평생을 방황하면서 세월을 낭비하며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는 스스로는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리가 좀 안 좋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을 살았느냐 실패한 것을 살았느냐인데 우리 인생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걸어온 길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급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올해 그 부활절 무렵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카이로 주변에 있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면서 출애굽을 상상을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느껴봤어요. 뭐 그 바람이 불 때마다 흙먼지가 날려서 막 입으로 들어오고요. 눈을 뜰 수가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거기에 내내 몇 시간 동안 있었는데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오게 됐다. 거기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노예 생활 중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입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 중에 태어났고 노예 생활 중에 성장을 해서 노예 생활에 길들여 든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집트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의 억압과 폭정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들은 출애굽을 하긴 했는데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지 아무런 대책도 스스로를 지킬 만한 아무런 방어책도 없던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저들 앞에 인도해,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풀어내기만 하시고서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내가 했으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봐 이렇게 하고서 팽개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죄악 세상에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천국까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가봐 이렇게 하고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앞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게 천로역정이죠. 예수 믿고 산을 날아갈 때까지의 가는 길이 천로역정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천로역정 성경 공부를 하도록 기획이 되었는데 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자, 여기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다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이 사는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출발한 것은 라암셋인데 이따가 지도를 볼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첫 번째로 도달하는 곳은 라암셋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15마일에서 20마일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미라메사에 있는 H마트까지가 18마일이더라고요. 딱 그 정도 거리. 어느 정도 거리인지 되죠. 뭐 차로만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걸어가시는 거 생각을 안 해보셔서 걸어가는 거로 걸어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거리인지. 그 정도 거리를 그 정도 거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숲곳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그 지도에서 보시면요, 라암셋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라암셋에서 숲곳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숲곳에서 에담으로 여기 보시죠. 저 위에 고센, 그러니까 라암셋이 있고 그 다음에 고센으로 왔고 고센에서 숲곳으로 오고 그 다음에 에담으로 오고 에담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남쪽으로, 저기 보면요,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렇게 다시 정위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먼 길로 돌아서 가게 하신 거죠. 본문 17절에 보면요, 그 지도 다시 한번 잠깐만요. 그 고센 고쪽으로 나와서 바로 가나안 쪽으로 바로 직지 동쪽으로 해서 바로 가게 되면 뭐 한 14일에서 20일 정도, 길어 봐야 한 달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밑으로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아주 오랜 세월을 걸쳐서 가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17절 말씀 아까 잠깐 보았습니다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동쪽으로 직선거리를 쫙 가면 금방 가는데 14, 5일, 2주 정도 한 20일 정도면 가는데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군대에 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백성들입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이 블레셋 군대는 철병기로 무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겁이 잔뜩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을 할 거 아닙니까? 큰일 났다. 이제 다 죽겠다. 큰일 났다. 우리는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된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을 치르거나 이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저들을 남쪽으로 서서히 돌아가는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형편과 또 저들의 닥칠 모든 상황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안전한 길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 각자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참 먼 길을 돌아오기도 했다. 그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세요? 그래도 나는 참 짧은 길로 최단 거리로 해서 왔구나. 그런 분도 계시겠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난 나았다. 그런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한 거죠. 그래, 먼 길로 돌아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서 주님 만나고 주님 다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걸 깨달았다고 하면 돌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돌아온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길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앞날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며 나아가듯이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노정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을 때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의 길로,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가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입니다. 보호의 손길이에요.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낮에는 뭘로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뭘로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막지대에서 낮에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무엇일까요? 뜨거운 햇빛이죠. 그런데 구름기둥이 있으니까 구름기둥으로 쫙 그늘을 지워주시니까 시원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사막지대에서 밤에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밤이 되면 추워요. 그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그런 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서늘한 구름기둥은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열기, 질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요. 밤길을 인도하는 불기둥은 혹한이나 동물, 사람 등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든 쓰러지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시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아이들을 했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는 목자처럼 우리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끌어내서 인도하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모든 여정에 친히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곧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신 거죠.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가나안 복지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자 다 나가라 그래놓고서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뀝니다. 왜 우리가 이 종들을 내보냈을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을까? 후회를 하고 즉시 군대를 모아서 추격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11절에 보면은 14장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3절 14절에요 이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정말 아멘이죠.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정말 말씀 안 하고 말하느냐? 정말로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탁 하나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막아주고요. 뒤로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애굽 군대 쪽은 깜깜해요. 이쪽은 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밤이 광명해서 밤새도록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돼요? 뒤를 쫓아오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뒤로 쫓아오던 그 애굽 군대는 바닷물에 그대로 모두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던 그 바다 길이 양쪽으로 물이 이렇게 솟아있고 그 가운데로 바다 길을 건너갔다고 했는데 그 바다 길이 질퍽질퍽한 거 아니야. 아니 물이 계속 있었으니까 질퍽질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또 확인해봤어요. 맨날 확인했던 분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 그럴 거 아니야 또 확인해보니까 말은 길처럼 갔다고 했어요. 남쪽은 물이 쏟아있고요. 걸어간 바닥은 말은 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시고 오묘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애굽 군대들, 애굽 군대들도 우리도 쫓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들어온 거죠. 겁 없으니. 어떻게 되세요? 모세가 손을 턱내미니까 옆에 서 있던 눈이 그대로 덮어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힘이 나잖아요. 신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괜히 기죽지 마세요. 찌들지 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홍해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 미국에서는 뭐 시댁과의 관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또 친구와의 관계, 뭐 누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홍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돈일 수 있습니다. 쫙 하고 일을 했는데도 마음이 없어. 벌어놓은 게 없어. 은퇴하려니 걱정이야. 이런 돈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일하며 살았다고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생겼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그저 마구 살다가 병이 생겼을 수 있고 뭐가 여러분에게 홍해가 됐든지 여러분이 기억해 주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무척 가깝게 느껴진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가세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살아오면서 때로는요, 내가 봉사를 한다, 주님의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주님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아.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잖아요. 넘어졌잖아요. 병으로 넘어졌든 뭐로 넘어졌든지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기적의 사람 조지 물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자.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아무리 뛰어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제일 강조된 구절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했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쉬었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거예요. 그 옛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은 현재도 동일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 철로 역적을 걷는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사랑으로 돌보시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도 여러분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면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은 서 있으라고 했는데 내가 앞